말장애가 없어지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혀의 중요성을 거듭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으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웃사랑의 대의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화된 언어생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에 있어서 성도의 지혜와 명철이 요구된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미친 사람이 불붙은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마구 던지는 것처럼 그의 이웃을 속여놓고 말하기를 나는 그저 장난한 것뿐 아닌가 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살에 불을 붙여서 불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미친 사람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이 맞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화살을 아무에게나 마구 쏘아대는 이런 짓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뭐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총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휴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총기가 악인들의 손에, 정신이상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도심 한복판이나 학교나 뭐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총을 난사하게 되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죽임을 당하거나 부상을 입는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는 종류의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불화살을 마구 사람들에게 쏘아대는 미치광이 같은 이런 잔혹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이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경이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도대체 그런 악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는 바로 이웃을 속여먹고는 단지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은 미치광이다, 미친 사람이다. 아주 강도 높은 표현으로 그런 사람들을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희롱하였노라, 희롱하다라는 말은 조롱하다, 웃다, 장난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동사가 분사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번번이 상대를 속이고 골탕을 먹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다는 말이 장난이었어. 뭘 장난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는 한단 말이죠. 누가 이런 짓을 잘합니까? 학교에서 학폭을 저지르는 아이들이죠. 네. 선인 없는 장난으로 상대를 극도로 괴롭히고 고통을 주다가 그 행위가 적발이 되면 뭐라고 핑계를 대죠? 장난이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의 버릇을 고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죠?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가 장난이었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괴롭혔으면 그 괴롭힌 아이에게 행한 그대로 그 괴롭힘을 가한 아이에게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장난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을 가하고도 장난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미치광이들이다. 미친놈들이다. 정신이 나간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죄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정확한 번역이 그래요. 미친 사람이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먹칠을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선이 넘는 농담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미치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짓은 불화살을 사람들에게 마구 쏘아대는 총을 그냥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갈기는 난사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잔인한 행동, 아주 잔인한 행동인데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게 잔인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학생 같은 반 친구를 막 괴롭히고 칼로 찌르고 별짓을 라이터로 막 살을 태우고 이런데도 장난이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의 준한 벌을 받는 것이 그를 교정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자기도 똑같은 괴롭힘을 거짓으로 인한 고통을 당해보게 함으로써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런 악행을 고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에 충분히 용납되는 농담이나 장난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심각한 수위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혀놓고도 뭘 장난한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장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정신 이상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상대는 피를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장난이었다고. 자, 이러면 면제가 되는 것이냐?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나의 장난 같은 그 거짓말에 상처를 입고 마음과 고통을 당했다면 범죄라는 거죠. 범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중대한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사기 행각, 반복되는 무책임한 말을 계속 내뱉으면서 상대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실망을 주는 것 범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장난이었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뭐 맨날 죄송해요. 맨날 미안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할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해요.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그러면 모든 잘못이 다 해결되냔 말이죠. 한마디 딱 장난이었다고. 사람의 속을 후벼 파는 말을 해놓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한마디 하면 그게 다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상대를 지극히 가볍게 여기는 이런 무례한 말과 행동이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딱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정신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 즉각 그런 행위와 거짓말을 중단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한 잔인하고 악한 죄를 거듭 범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보응하십니다. 20절에 뗄감이 없으면 불이 꺼지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잠잠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쉽게 거짓말을 말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말장이 니르간이란 말인데 수다쟁이, 수군거리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네. 험담하는 사람, 말장입니다. 말장이. 네. 그러니까 뗄감, 나무가 활활 계속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뗄감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죠. 뗄감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불은 당연히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비유를 들어서 집 안에서든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말장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싸움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계속 공급되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듯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곳에서든 다툼이나 분쟁이, 갈등이 끊이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인과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 싸우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염장을 지르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 끊임없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관계를 이간시키고 자꾸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험담과 악한 말, 비판을 일삼는 자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뗄감이 없으면 불이 꺼지는데 뗄감을 계속 공급하니까 계속 불이 타오른단 말입니다. 계속 수군거리는 말쟁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다툼이 끊일 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멈추는 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사라지면.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멈추는 길은 그 말장이가 없어지는 길이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자가 사라지면 다툼과 갈등과 잡음도 당연히 사라진다. 공동체가 다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말씀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해당되길 바라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장이가 신자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누군가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있던 분쟁도 있던 갈등도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사람들이 막 둘로 팔을 나눠가지고 막 격렬히 싸우는 곳이에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분쟁과 싸움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중간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평화를 도모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를 뭐라고 영어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누군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뭐 그렇게 시끄럽던 갈등하고 싸우고 다툼하던 공동체가 고요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 누군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없던 분쟁과 갈등과 다툼도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고요하던 곳인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남 다음부터 계속 싸움과 분쟁과 목소리가 커지고 막 사람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죠.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고 하나됨과 진리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열과 갈등, 언제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불과 뗄감 같은 존재라고 잠언이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뗄감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놓으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듯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분열과 갈등이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그 분열과 갈등을 이 말장이가 말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말장이가 사라져야 다툼도 쉬게 된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다시 고요와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죠. 이제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 사람을 붙들고 오래 참아 그 아픔을 공동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안 되면 치리를 하고 계속 지도하고 권면하면서 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상당 시간 그 아픔을 끌어안고 교회가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출교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수치 숯불을 나무가 불을 더욱 타오르게 하듯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부추긴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을 결국은 격리시킬 수밖에 없느냐. 다툼을 일으키는 말장이들의 특성을 이어서 21절이 말씀을 합니다. 숯에 숯을 더하고 그럼 어떻게 해? 더 잘 타오르겠죠. 숯술에 숯불이 꺼지지 않겠죠. 숯이 꺼질만 하면 또 다른 숯을 가져오고 또 다른 숯을 가져오면 계속 숯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겠죠. 마찬가지 나무에 땔감을 계속 넣어주면 나무 땔감을 계속 불구덩이에다 던져주면 계속 불이 타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듯이 그러니까 화력이 이어질 수 있는 연료와 땔감이 있는 나는 절대로 불이 꺼질 일이 없는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이 호전적인 사람은 계속 뭐죠? 싸울 거리를 찾는단 말입니다. 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싸울 거리를 뭔가를 물어뜯을 수 있는 뭔가 비판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라는 의미는 논쟁하는 사람,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이 문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결국 터트려가지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기를 좋아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누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대에 은혜가 충만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덮겠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터트려가지고 문제를 자꾸 만드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응? 무엇든지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대화를 할 때 비판적이고 문제를 삼고 그 말에 동의하든지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그냥 침묵하면 되는데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의 주장을 막 고집하는 거죠. 말꼬투리를 잡고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항상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조용히 생각을 교환하면서 오해를 풀고 뭔가 공통분모를 찾고 뭔가 고칠 점에 대해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곧바로 막 혈기를 내면서 싸우려고 덤비는 이런 경우들.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일으키다라는 이 동사의 원래 의미는 불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숯과 나무가 땔감을 통해서 활활 계속 불타오르듯이 물고 뜯을 것을 생각하고 문제 삼아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인상을 쓰면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뭔가 상당히 그 내면이 꼬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죠. 뭔가 이 내면이 복잡한 사람들 열등감, 막 피의식 이런 걸로 쩌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에 이런 죄성이 쉽게 드러나고 그런 죄성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항상 거슬리는 문제를 먼저 보고 비판하고 그로 인해서 기어이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자라는 과정 속에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이렇게 꼬여있는 뭔가 쓴 뿌리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 네. 정말 아주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구김살 하나 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경우라면 모를까 인간은 전부 다 어떠한 죄악된 환경에 노출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을 황폐시키고 베베 꼬이도록 만드는 인간이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뭔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화를 낼 텐데 기어이 그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그 말만 안 해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을 텐데 기어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해가지고 갈등을 촉발시킨단 말이에요. 불이 활활 더 타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참으면 될 거를.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부디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후벼파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를 좋아하는 이 잔혹한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탄 마귀에 농락당하는 이 어리석은 죄성을 하나님 부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이거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유순한 분들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다혈질이고 이렇게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이런 날카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깨진 유리조각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드러나서 누군가를 찌르고 베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다툼을 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어디 우리에게 우리 갈등을 일으키는 어디서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나요? 반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가만 보면요. 왜 다툼이 왜 일어나요? 다 자기를 관철시키고 자기 주장과 뜻을 항상 높이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묵살당했다고 느끼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느낄 때 어떻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호전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고 신앙의 목적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모두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때문에 모두가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죠. 22절에 수군거리는 자의 말들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들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내려간다. 잠언 18장 8절에도 아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수일까요? 아니에요. 왜 똑같은 구절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사탄 마귀의 계략은 성도들 사이에 끊임없이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구절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다툼을 유발하는 악한 말 가운데는 언제나 타인에 대한 험담이 주 메뉴가 됩니다. 주 메뉴가. 험담은 말하는 사람이나 험담을 들어주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묘한 쾌감을 갖게 합니다. 해보셔서 아시죠? 네. 셋이 이렇게 같이 동창회에 나왔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간 사람을 둘이서 그냥... 참 그렇죠. 예.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막 두 사람이 열변을 토하면서 이 사람을 막 칭찬을 하는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 한 사람을 그냥 막 그냥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짜릿한 쾌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유혹의 힘이 있어요. 없는 데서 그 사람을 욕하는 이게 묘한 쾌감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문제인데 근데 뭐냐? 험담은 결국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는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다고?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험담 속에 대상이 됐던 사람의 인격은 완전히 다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이 험담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돼서 그 당사자는 그냥 매장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런 타인에 대한 험담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잠언은 이 험담이 마치 가끔씩 먹는 별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예? 아내가 이거 해놓는다 그러면 그냥 열일을 제치고 집에 오는 이런 특별한 요리가 있을 거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죠. 험담이 얼마나 맛깔스러우냐면은 가끔 먹는 아주 고량진미의 진수성찬 내가 아주 좋아하는 별식 같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합니다. 큰 댐이 결국 작은 금, 균열로 붕괴되듯이 하나님의 공동체도 은밀한 말들 한두 명, 두세 명의 성도가 은밀하게 주고받은 험담, 비난, 부정적인 비판의 수군거림에서 시작돼서 그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짓거리란 말입니다. 결국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은 하는 사람도 맞장구를 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험담을 하고 잘 때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요? 누군가가 본의 아니게 뭐 고의적으로 누가 그러겠어요. 그래도 크리스천인데 뭘 얘기하다 말고 자기도 모르게 슬슬 이게 험담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그래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얘기를 들은 그 자리에서 또 누군가가 그만하십시오. 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얘기 좋은 얘기도 아닌데 하지 마십시오. 덕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중지하십시오. 라고 제재하면 그 말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겸연쩍어지겠지만 깨닫는 게 있겠죠. 아, 내가 지금 실언을 할 뻔했구나. 그럼 누군가가 제재를 하면 딱 입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얘기해봐. 그걸 어떻게 됐다고? 그래, 나만 알고 있을게. 그러니까 술술술술 누군가는 끊어야 돼요. 막아야 되는 거죠. 뼛속 깊이 내려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개걸스럽게 먹어 삼키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하다가 에이 안 할래 그러면 어떡하죠? 에이 참 왜 얘기를 하다가 말어. 계속 좀 끝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어땠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캐묻게 돼요. 개걸스럽게 계속 더 다오 얘기해봐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려고 하다가도 막 옆에서 부추기니까 더 얘기해봐 더 내놔봐라 그러니까 이제 더 나오는데 여기에 막 살이 붙어요. 없는 얘기까지 더해줘. 이게 험담이잖아. 험담이 위험성이잖아. 설령 그 험담의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훼손되는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험담을 하거나 험담을 듣는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그것을 막아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즉시 중지시키십시오. 그만하세요. 인상 쓰면서 하지 마시고 그만 여기까지 네, 집사님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이렇게 참 우리가 악한 것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고 둔감해하면서 솔깃해하지 않으면서 설교 듣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쓸데없는 거에 왜 그렇게 우리의 귀와 마음이 민감한지 좋은 얘기, 감동적이고 막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졸음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꿈인가, 지금 이게 꿈속에서 들리는 소린가 하면서 남에 대한 험담은 왜 그렇게 그냥 귀가 버쩍 뜨이는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험담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귀를 구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험담이 아닌 칭찬과 덕을 세우는 말에만 우리의 귀와 마음을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인격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에 대한 비판이죠. 때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고 악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딱 정확하게 비판함으로써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험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 악한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치명적인 거짓말, 사람을 속여놓고도 장난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란하고 수군거리면서 타인에 대한 험담을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툼과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멀리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염려됩니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노력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다툼과 분쟁이, 험담이 공동체에 퍼져나가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